오늘 보실 말씀은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29절에서 마지막 40절까지 기록된 말씀 제가 여러분께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1장 29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손에 붙이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크게 도륙하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돌아와 자기 집에 이르를 때에 그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녀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참담케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이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아비에게 또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두 달만 용납하소서. 내가 나의 동무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이르되 가라 하고 두 달 위한하고 보내니 그가 그 동무들과 함께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두 달 만에 그 아비에게로 돌아온지라. 아비가 그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으니라. 이로부터 이스라엘 가운데 규례가 되어 이스라엘 여자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까지 5주간 긴 시간에 거쳐서 레위기를 통하여서 구약의 제사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배의 참다운 의미들 이런 것에 대하여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 이렇게 다섯 가지 명령하신 제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각각의 제사를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셨는가 또 이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포함해야 할 어떤 예배의 모습들이나 요소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지난 5주간 쭉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배워온 이런 예화는 좀 반대되는 사람의 그 삶의 어떤 사건에 대하여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오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여서 그로 인하여서 이루어진 그 안타까운 이 슬픈 사건 그리고 그 대가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주어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 믿음의 사람 간의 관계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런 것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요, 입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입다라고 하는 이 사람을 살펴볼 텐데요. 이 사람이 왜 이 시대에 등장했는가,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왜 이 시대에 등용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인가를 먼저 살펴보면서 말씀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입다가 등장한 시대를 살펴보려면 우리 본문 11장 읽었는데요. 그 앞장 10장을 좀 살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은 저보다 성경책을 여러분 좀 주목해서 보시면서 저와 함께 이 말씀을 쭉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입다가 등장한 시대는 이스라엘이 암몬 사람들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그 심히 위태해진 그런 상태에 입다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여러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거듭거듭해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아주 잘못된 못된 습성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10장 6절에도 보시면 그런 말씀들이 기록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것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 거듭거듭 또다시 반복적으로 있었던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거듭된 범죄와 이런 우상 숭배는 10장 7절 그 다음 절 보시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게 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니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나가서 구원해달라, 왜 나를 무시하고 나를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는 것을 즐겨하면서 어려울 때에 내게 와서 도와달라고 그러느냐,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요청하라. 10장 12절 14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게 진노하신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서 이제 이 백성의 위기가 다가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과연 누가 그들의 대적을 칠 것인가, 누가 그 나라를 구원할 것인가, 이런 것을 고민하던 시대에 입다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오늘 우리 본문 11장으로 돌아오셨어요. 11장 1절부터 쭉 보시면 이런 시대의 입다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배경이 기록이 됩니다. 입다는 길르앗 사람으로 큰 용사였지만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1절. 그리고 그런 배경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불우한 유년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2절, 3절에 보시면 쭉 그와 같은 내용들이 기록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심각한 위기 상황 가운데에 그가 지닌 용맹함으로 인하여서 이 위기에 빠져있는 자신의 민족들을 구원해달라, 거기에 좀 용사로서 장관으로서 좀 도와달라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5절, 6절과 같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들 가운데에 자신의 불우한 그런 기생의 아들이라는 배경과 여러 가지 모습을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인생 역전, 로또의 기회다, 승리자가 되어서 내가 나를 쫓아낸 내 고향으로 당당하게 돌아가서 대접받으면서 그간의 모든 수치를 갚고 멋지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입다는 이 모든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암몬 자손을 대적하여 싸울 이스라엘의 대표자로서 이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암몬 왕에게 싸움을 하기 전에 사람을 보내어서 외교적인 방법으로 대화를 통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이리저리 애를 씁니다. 12절부터 28절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쭉 가득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본문을 읽은 것처럼 암몬 왕은 입다가 보낸 제시한 이런 외교적인 방법, 대화의 채널의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부정합니다. 들은 척도 하지 않죠. 이제 대화의 채널로 협상이 결렬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은 것은 전쟁 하나뿐이었습니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려고 하고 거기에 대항을 하여서 싸워야 하는 군사적인 옵션만 남아있는 풍전등화의 위기 상황 가운데에 빠진 이스라엘. 그렇지만 여러분, 그들 가운데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앞서서 10장의 배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본 것처럼 거듭된 범죄와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향하여 진노하셨고, 심지어는 이제 더 이상 나와서 빌지 말고 너희들이 믿고 섬기고 비는 그 우상에게나 가서 구원해달라고, 그 우상에게 가서 빌으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10장 마지막 뒷부분 1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고 계셨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모습으로 인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모습과 또 돌이키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인하여서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언제나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볼 때마다 깨닫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된 이런 악행, 아주 거듭된 잘못된 습성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돌이키니까 금방 하나님께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참 요번에 한번 혼을 내야 되겠다 그러지만 또 아이들이 금방 잘못했다고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 마음이 굉장히 약해지고 또 용서해 주시는 그런 모습,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도 이러할진데 하물며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자비하심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러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로 인하여서 마음에 근심하고 계셨다라고 10장 16절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냥 암몬 자손의 손에 붙이시고 버리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암몬 자손으로부터 구원해내시기 위해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다시 11장 오늘 본문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는가? 이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는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지금 마침 이 입다를 사용하시기로 하나님께서는 결정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봉독해드린 본문 29절 보시면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인간 입다는 이 모든 전쟁을 그가 아무리 용맹하다 할지라도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전쟁을 잘 수행해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과 파워, 이 힘으로만 이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구원 계획을 실행에 옮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스라엘의 거듭된 죄악과 우상 숭배, 제가 지금 거듭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것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심판받아 마땅했습니다. 맞아 싸도 아주 마땅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좀 뒤에 입다에 대하여서 여러분께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입다라는 이 인물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만한 뭐 그런 드러낼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였습니다. 입다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실 그런 분이시다라는 사실도 잘 모르는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지금 자신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 내 일생일대의 기생자식이라고 해서 이렇게 어려운 인생을 살았는데 요번 전쟁을 통하여서 내 인생을 뒤집어 볼 만한, 역전시킬 만한 로또의 기회로 내가 삼아야 되겠다. 11장 9절 또 11장 22절에서 24절 이 길르앗에서 자신을 장관으로 좀 오시면 좋겠다라고 부른 장로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딜을 합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본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전쟁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나님이 승리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너를 사용하기를 원하노니 와서 그들의 군대 장관이 되거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딜하려고 하는 이런 악한 모습들이 말씀에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11장 22절부터 24절 보시면 여기 또 암몬 자손과 전쟁을 하기 전에 그 사람들과 외교적인 방법으로 딜하는 모습 속에서도 또 하나님의 뜻을 빌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악한 입다의 모습들이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쓰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바라보시는데 거기 그 인물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도 사용하시지만 악인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무엇이든지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만해지면 안 될 것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내가 굉장히 훌륭하고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 나를 사용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가운데 내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나를 그의 도구로 사용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에 그저 감사하고 감격하고 놀라울 따름이지 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만할 이유도 필요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거기 있었기 때문에 사용됐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가를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여러분 착각하는 사람 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입다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플랜도 알지 못하면서도 자신의 지위를 되찾고자 인생을 한번 역전시켜보고자 사람들에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도 또 딜을 합니다. 네고시에이션을 하려고 합니다. 자 본문 30절 31절 보십시오. 자세히 찬찬히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한번 저와 같이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서원을 합니다.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이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제게 이 전쟁의 승리를 안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31절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지금 네고시에이션 딜을 하려고 합니다. 서원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 해요. 제가 이기게 하시면 승리를 거두게 하시면 집에 돌아올 때에 저를 맞이하는 그 인간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입다는 두 가지 굉장히 큰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지금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협상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팔아서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서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과 형편을 허락하셔서 자신의 이 잡사람들과 어울려 살았던 자기와 같은 사람을 이천하고 비난 사람을 사용하시는지 입다는 그것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저 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찬스 내가 하나님과 딜해서라도 이 찬스를 놓치지 말고 잡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도 않는 서원이라는 협상의 카드를 지금 하나님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협상의 카드라는 건 뭡니까? 그 사람에게 윈이 되는, 이익이 되는, 유익이 되는 카드를 제시할 때 그 사람도 나에게 유익이 되는 어떤 것을 제시하는 것을 협상이라고 하죠. 물론 하나님과 협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죄악적인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서원이라는 것 지금 입다라는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협상의 카드라는 것 자체도 너무나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주 잘못하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예배의 제물로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가 지난주까지 다섯 주간 동안 예배에 대하여서 제사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여러분 그 어떤 제사에서도 하나님이 사람을 잡아 피를 흘려서 내게 바치라 이렇게 명령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예배의 제물로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입다가 지금 싸우려고 하는 암몬을 비롯한 이 우상 이방의 잡신들에게나 바치던 이 우상 숭배의 모습 그들에게 바치던 제사의 모습이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환심을 사가지고 전쟁에서 이겨야 되겠다 하나님과 협상하는 협상의 카드로 제시한 거예요. 하나님과 협상하려고 한 것도 틀렸고 하나님께 제시한 협상의 카드라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싸우고자 하는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의 대적 이방의 잡신들에게나 바치던 우상 숭배의 모습,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과 협상하려고 한다니요. 여러분, 이런 사람 한 분도 안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만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모르면요, 이와 같이 살아버리고 맙니다. 이런 엄청난 범죄를 하나님 앞에 저지르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도 그런 분 없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입다의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내가 저들을 구원해야 되겠구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입다가 이렇게 어설프게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으로 나오면 아주 정말 화가 나서라도 제가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계획을 철회하고 저 입다 같은 저런 리더를 너네들이 무지해서 저런 사람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겠다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의 구원이었기 때문에 그 군대의 지도자가 누구든지 뭐가 어찌 됐든지 간에 어떤 능력이든 간에 상관없이 이스라엘을 암몬으로부터 구해내실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입다 같은 인간이 지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하고자 하시면 일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때때로 너무 많이 봐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너무 못 봅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다 계획하시고 이루신 일인데도 사람을 얼마나 우상시하고 사람을 영웅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시는, 그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날마다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입다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놀라운 협상력을 발휘해서 저 암몬과도 그렇고 하나님과도 그렇고 자신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했다 이렇게 단단히 착각하고 고향으로 금이 환향했습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자기가 서원한 대로 이제 서원을 지켜야 되는데 자신을 제일 먼저 맞이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34절 자신의 하나뿐인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입다가 35절 뭐라고 합니까? 왜 하필 네가 나오냐? 3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참담케 하는 자여,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이로다. 왜 네가 나오니? 여러분, 그러면 딸 대신 아내가 나오면 다행이다 그랬을까요? 입다의 서원 자체가 처음부터 완전히 잘못된 엉터리였죠. 누구든지 나를 맞이하러 우리 집문에서 뛰어나오는 사람은 바치겠습니다. 도대체 머리는 폼으로 달고 다니는 겁니까? 생각이라도 하고 하나님께 그런 서원을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도 않는 인신공양 이런 것을 서원이라고 해놓고 자기 집 문에서 당연히 누가 제일 먼저 뛰어나올 것인가 생각조차 입다는 안 해본 것 같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퇴근하고 집에 현관문을 띵동하면 누가 제일 먼저 문을 열고 뛰어나옵니까?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녀들이 제일 먼저 뛰어나옵니다. 가족이 되었든 아내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 아니 그러면 종이 뛰어나오면 종을 바치면 그거는 가능합니까? 입다는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 자체가 협상의 카드를 제시하고 내가 사람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행동 자체가 엄청난 큰 죄악이고 우상 숭배의 모습이고 잘못된 모습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몰랐다라고 하는 사실이 바로 여기에서 드러나는 건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입다는 누구 탓을 합니까? 아, 왜 너니? 그 다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나님 탓을 합니다. 딸이구나. 큰일인데.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내 입으로 뱉은 말이구니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큰일이다. 보세요. 쥐가 하나님께 말도 안 되는 서원을 하고 쥐가 하나님께 사람 바친다고 해놓고 왜 여기서 다시 하나님 탓을 합니까? 하나님은 11장에 기록된 이 모든 전쟁의 씬과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에서 한마디도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입다 보고 네가 가서 장관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고요. 딸을 잡아 바쳐라 이렇게 이야기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한 번도 한 마디도. 여러분 집에 가서 자세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딸을 잡아 바치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전쟁에 이기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 말씀하신 적도 없고요. 아니 그거보다도 먼저 불러서 너가 이기려면 소원해야 된다. 인생 로또의 찬스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입다 스스로가 하나님을 모르고 엉터리로 지 멋대로 행동해놓고 이제 와서 딸이 나오니까 아 왜 네가 나오니 내가 입으로 뱉었으니까 어길 수도 없고 큰일이다 왜 이제 와서 하나님 탓을 합니까? 여러분 왜 실컷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뒤늦게 하나님 탓, 교회 탓, 목사 탓을 합니까? 여러분 이런 성도 한 분도 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이 이렇게 어설프고 우리 인간이 이렇게 생각이 짧고 이렇게 죄악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향하여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알아가실 수 있는 계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요 딸의 신앙은 아버지보다 위대했습니다. 아버지보다 백배 천배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왜 네가 나왔니?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하나님 탓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의 딸은 담담하게요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에 관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 아버지 입으로 약속한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에 따라 신실하게 모든 것을 행하셨기 때문에 아버지도 그대로 약속을 이행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36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 아버지를 위하여 이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아버지도 아버지 입으로 뱉은 하나님 앞에 이 언약한 약속을 지키셔야 합니다. 딸이 아버지보다 훨씬 더 백배천배 나아요.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혼도 못해보고요.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잘못된 소원으로 지금 목숨을 잃게 될 그런 처지에 이 딸은 놓여 있어요. 그런데 이 딸의 놀라운 믿음 때문에요. 아버지와 아들의 운명이 바뀝니다. 여러분 특히 고대의 이스라엘 사회는 더 그렇습니다. 이 딸이 결혼도 못하고 자녀도 낳지 못하고 정말 기구한 운명으로 지금 젊은 나이에 죽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아마 이 딸이 죽으면 다 손가락질 할 거예요. 아버지 잘못 만나가지고 참 저렇게 어린 딸이 저렇게 죽어야 됐다고 기구한 년이라고 운명이라고 별별 오만 욕들을 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는 걸 보시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칫하면 정말 결혼도 못해보고 자식도 못 낳아보고 못난 아버지 때문에 젊을 때 인생을 마감한 기구한 여인이라 평생 이렇게 기록될 것 같았던 이 딸은 그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그 모습, 아버지보다 더 나은 이 믿음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여인들이 그를 위하여서 해마다 나흘씩 애곡하더라. 39, 40절에 보십시오. 그녀의 놀라운 믿음 때문에 그녀는 기구한 운명의 여인으로 기억되고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런 놀라운 여인으로 기념되는 여인으로 기록되고 기억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민족을 암몬의 자손의 손으로부터 구원해낸 놀라운 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참 어리석은 바보 같은 사람으로 기록되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 가운데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오늘 본문의 입다의 스토리는요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의 스토리하고 굉장히 묘하게 비교됩니다. 유사한 케이스가 많아요. 둘 다 하나뿐인 자녀였다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케이스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불러서 아브라함의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 대신에 제물로 받으실 짐승을 마침 준비하셨고 아브라함의 이 순종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후손 대대로의 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죠. 그런데 입다는요 아브라함 케이스와는 정반대로 하나님이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는데도 지 멋대로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고 왜곡하여서 서원을 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는 재물, 그런 것들로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케이스처럼 대신 바칠 짐승도 거기에 없었어요. 그리고 돌이킬 기회도 입다는 놓쳤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최후의 결론 역시 참담한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입다가 자신의 잘못을 뒤늦게라도 알았더라면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배운 것처럼 하나님 제가 서원했는데요. 너무 전쟁에 이기고 싶어서 인생의 이런 문제 때문에 제 눈이 뒤집혀서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어처구니없게 잘못 서원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고 속건제로 제사를 올리고 5분의 1, 20% 추가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감사하며 제사를 드렸으면 됐어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끝까지 하필은 왜 너니? 하필 왜 네가 뛰어나왔니? 내가 내 입으로 얘기한 거니까 물으지도 못하고 큰일이구나. 끝까지 하나님 탓을 합니다. 여러분, 이 두 케이스를 통하여서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 세부적인 내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배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에 서서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는 법, 여러분 이런 거 배워서 입다처럼 저렇게 어설프게 하나님 기뻐하시지도 않는, 명하시지도 않는 자기 유익과 자기 뜻을 위한 저런 말도 안 되는 행위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지도 못한 채 불우하게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 명령에 순종하며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에 또 하나님이 공급하심 가운데에 복 가운데에 여러분의 생애를 살아가시겠습니까? 비록 좌충우돌하고 실수가 많아도 우리가 그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해도 늘 사랑과 은혜로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지금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 입다처럼 살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돌이키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멋대로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 하시고 어우 내가 뱉었으니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여러분 하나님 탓, 목사 탓, 교회 탓, 믿음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들 탓 그런 사람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고 또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내 평생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지시하신 바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위하여 내 시간과 정성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뜻 아는 것,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하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최대 목표, 가장 행복의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원하시며 은혜로 살아가실 수 있는 온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